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어제까지 보았던 앞부분 10장 1절부터 15절은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구체적인 내용 항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16절부터 내용은 주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보내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읽은 16절부터 23절까지가 첫 번째 상황이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읽은 16절부터 23절 첫 번째 상황 안에도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16절에 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절에서 첫 번째 경우, 18절과 20절 두 번째 경우, 21절부터 23절 세 번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다 제시하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사례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자로 보낸받는 첫 번째 모습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다 보지는 않고 16절과 17절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16절에서 23절까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16절을 잘 이해하시면 이게 기준이고 원칙이니까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세하게 다 뜯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압니다. 아, 죽으라고 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파송받았을 때, 직분받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명의 자연인으로 생활할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제자답게 살 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때, 그럴 때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만난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제자답게 살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거나 이런 걸 안 하면 이런 일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이 보내는 걸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이리를 본 적도 없어서 이게 이렇게 느낌이 파보진 않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많이 키웠죠.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키우다 보면 이리 때가 와서 양을 훔쳐가고 물어뜯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을 테니까 아마 실감나게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양과 이리가 등장하는데 양도 복수형이고 이리도 복수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걸 좀 현실감 있게 읽자고 하면 두세 마리 양을 한 열 마리나 스무 마리 이리 때 가운데를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현실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양이 이리 때 가운데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뼈도 추리지 못하겠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만큼 다 이리 때가 다 뜯어먹고 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파송받으면 환대받고 대접받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환란받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죽임당하는 그런 지경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해야 될 현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보통 때도 다 순 악질 같은 악독한 놈들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누군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통 때에도 막 사기마 같아서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 막 닥치는 대로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 막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선하고 순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유독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표정이 싹 변하는 그리고 이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현실 속에서 보자면 시장에 나갔다고 치자고요. 물건을 파는 상인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 대하다가 아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건값을 올리든 함부로 대하든 뭔가 악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리떼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악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순 날강도 같은 놈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순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하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나쁜 놈일 수가 없는 그렇게 악독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그냥 보통 사시던 것처럼 쭉 살다가 죽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사역하시기 위해서 나와서 이것저것 감당하시니까 핍박도 받고 박해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안 꺼내야 되고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나에게 친절하게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직분받아 가면 보냄받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교회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죽임당하는 핍박당하는 그런 현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명령하신 부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붙들고 늘 고민을 오래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가 양인데 이리떼를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면 네가 양떼지만 너를 이리떼로 보내니까 내가 너를 사자처럼 곰처럼 힘이 있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해주겠다. 이래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양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혜롭고 순결하라. 즉 지혜로운 양, 순결한 양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이 지혜롭다고 칩시다. 양이 지혜로우면 이리떼를 만나면 안 물어뜯기고 안 죽을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뭐 그냥 물려가서 잡아먹히는 양으로 다 멍청해서 잡아먹히나요? 지혜로운 양도 잡아먹히고 어리석은 양도 잡아먹힙니다. 순결한 양도 잡아먹히고 불결한 양도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리떼는 물어뜯을 때에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명령은 살아날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 이리떼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할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좀 몰인정하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죽을 거다. 너는 피해를 볼 거다.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을 잘 간직한 채로 손해를 보고 죽임당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어땠는가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참 이리떼 같은 사람들에게 가셔서 사역을 하셨죠. 주님이 지혜가 없었나요? 주님이 순결하지 않았나요? 주님처럼 지혜롭고 순결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이리떼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이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지만 그 중간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야 주님이 타협을 했어. 야 주님이 비굴하게 행동했어. 그런 모습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건 비록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제자답게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예수님이 적용을 하시면서 이 모습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7절입니다. 오늘은 17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이 등장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동족입니다. 같은 민족. 내 주변에는 이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공회와 회당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 공회, 회당 이런 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내 친구들, 동족들, 같은 민족, 이 주변 이웃 사람들이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보낸받은 제자들을, 파송받은 제자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럼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라는 건 멀리하고 조심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도 이렇게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삼가하면 안 잡혀가나요? 잡혀갑니다. 삼가해도 잡혀갑니다. 만약에 삼가해서 좀 이렇게 조심하고 멀리한다고 해서 안 잡혀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 잡혀갈 방법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잡혀갈 거예요. 잡혀가더라도 사람들 너무 믿지 말고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서 갖다 팔아먹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사람들과 거리를 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붙잡혀갈 거니까 나 잡아가시오 이렇게 하지는 말고 삼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공회에 재판받는데 넘겨지고요. 채찍질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공회나 회당에 붙잡혀서 재판받고 채찍질 나가는 게 이리에게 물어뜯기는 거랑 비슷한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이런 양상일 때에 이걸 피할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채찍질 당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명령하신 거냐면 그때에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재판받고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채찍질 당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혜롭고 순결해도 재판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채찍질 당하는 것을 피하지는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은혜로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내 줍니다. 베드로도 이거 꿈인가 생신가 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풀어내 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재판 받기 전에 풀려나는 게 아니고요. 재판 받고 매두드겨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에서 풀려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시에 아니 이게 뭐야 풀려낼 것 같으면 처음에 매맞기 전에 채찍질 당하기 전에 풀어내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재판받고 부당한 재판을 받았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행하면서 같이 전도했던 동행과 더불어서 막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런 이야기만 하지만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왕의 기적을 행하실 거면 매맞기 전에 기적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매 다 맞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간수가 사도 바울 데려다가 매 맞은 상처를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없이 편안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다? 고난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손해봐야 될 수도 있고, 또 핍박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주기는 하지만, 건져내줄 때에도 모든 것들이 다 겪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내가 건져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건진받은 다음에, 고침받은 뒤에, 구원받은 다음에,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그때 매를 조금 덜 맞겠다고, 조금 손에 좀 덜 보겠다고 어리석게 불결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지 않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판받고 채찍질 당할 때에 지혜롭고 순결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제자답게 온전하게 행동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보냄받았을 때, 파송받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 잡고 살고 있었으면 이런 일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이런 일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을 만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당한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으면 혹시 내가 제자답게 살고 있는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았을 때에 갔을 때 동족들에게 뭐 잡혀간다든지 다른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이 일들은 조금 뒤에 어찌 보면 제자들 신앙이 좀 더 성장해서 감당할 만해졌을 때 그때 겪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일이 없지만 조금 뒤에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생겨나더라도 아, 내가 잘 감당해야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제자들은 되게 멍청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굉장히 험악한 세상에서 살았거든요. 제자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있나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와이셔츠 입고 펜대 굴려가며 돈 벌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뭐 했냐면 물고기 잡거나 어디 가서 막 험한 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세일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온몸으로 다 부딪히면서 느끼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으면 맞는다. 권력이 없으면 끌려간다. 이거를 경험하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이 이리 때 가운데 보냄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얼마든지 알아들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보냄받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 내가 고관대장이 될 수도 있어. 계속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바꿔서 드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잘 받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잘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자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이 주님을 닮아서 지혜로운 모습, 순결한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종종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아도 지혜롭고 순결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때때로 형통함으로 그리고 때때로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불평과 원망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달리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혹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건 역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손해보는 것, 그런 것들 말고 주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다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손해를 보고 그러다가 욕지거리를 듣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순결한 제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